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카톨릭 교황은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전승일인 오는 9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끝낼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늘자 이탈리아 코리에레 델라 세라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말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면담 당시 그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르반 총리가 당시 자신에게 러시아인들은 계획이 있다며 5월 9일에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최근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배경도 설명이 된다며 왜냐하면 돈바스뿐 아니라 크림반도, 오데사 등 모든 것을 우크라이나로부터 빼앗으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평화를 위한 의지가 충분하지 않다며 나는 비관적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전쟁을 멈추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여전히 답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이 설사 이 만남을 당장 가질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대화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엄청나게 잔혹한 사태를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는 당장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스크바로 가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9일 우크라이나에 정식 선전포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오늘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예비군의 완전 동원을 염두에 둔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미국과 서방국 정부 관리들은 믿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매년 5월 9일을 나치 독일을 상대로 한 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자축하는 전승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서방 관리들은 푸틴 대통령이 이날의 중요한 상징성과 선전 가치를 활용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내 대대적인 군사적 목표 달성을 선언하거나 적대 행위를 크게 늘리거나 또는 두 가지 모두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오랫동안 믿어왔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서방국 관리들은 푸틴 대통령이 오는 9일 우크라이나에 대해 정식 선전포고할 가능성에 주의를 기르고 있다고 시작했다고 인내체는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침공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말 대신 특별 군사작전임을 강조해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에서 배운 모든 교훈을 잊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젯밤 화상연설에서 나치 독일의 지도자였던 아돌프 히틀러에게서 유대인의 피가 흘렀고 반유대주의 성향이 가장 강한 이들은 주로 유태인들이라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지난 1일 발언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같은 반유대주의 발언은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의 교훈을 잊었거나 아니면 아마도 그런 교훈을 배우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치 독일의 승리한 전승절을 앞두고 어떻게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는지 반문하며 이 같은 발언은 러시아 최고위 외교관이 나치 독일의 범죄에 대해 유태인을 비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정부도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을 용서할 수 없고 놀랍다며 유태인 대학살은 유태인이 저지른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살아있는 고령 환자를 사망한 것으로 착각해 시신 가방에 넣는 사건과 관련해 어제 관리 4명을 해고했습니다. 앞서 중국 상하이의 한 복지시설에서 살아있는 고령 환자를 사망한 것으로 착각해 운구용 가방에 넣어 장례식장으로 옮기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인터넷에서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영상에는 방호복을 입은 장례식 직원들이 고령의 환자를 담은 가방을 열던 중 환자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논란이 커지자 상하이시 당국은 사건과 관련된 5명의 관리와 1명의 의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당국은 상하이 포토구 민정국 국장을 당기율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민정국 관리와 복지시설 관리자 등 4명을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령의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판정한 의사는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사의 공동창업자 빌 게이츠 씨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최악의 상황이 아직 안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이츠 씨는 1일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 감염병이 훨씬 더 전염성이 강하고 더욱 치명적일 수 있는 변이를 만들어낼 위협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난 1일 미국 컨트리 음악의 큰 인물들이 음악 문화 도시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는 컨트리 뮤직 명예 전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설의 컨트리 가수 엄마와 딸로 결성된 여성 듀오 저드와 리듬앤 블루스와 재즈 소울 장르의 대표 가수 레이 찰스, 드럼 연주자 에디 베이어스, 그리고 기타 연주자이자 또 음반 프로듀서로 지난 1988년에 타계한 피트 드레이크, 이렇게 네 명이 올해 영예의 주인공이었는데요. 저들은 1980년대 인기 최고 듀오 가운데 하나로 거의 30년 동안 음악 활동을 하면서 무려 14곡을 컨트리 순위 정상에 올려놓았고요. 레이 찰스는 흑인 음악의 모든 장르를 망라하는 음악인이고 또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로 유명한데, 어린 시절 자신에게 영향을 줬다는 컨트리 음악을 직접 불러서 발표한 1962년의 앨범이 컨트리 음악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바꿔놓았다는 공로를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날 축하와 기쁨의 자리인 헌액식이 슬픔과 추모의 현장이 됐습니다. 행사 하루 전에 저드의 엄마 가수 나오미 저드 씨가 7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부고가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딸인 와이노나 저드 씨는 엄마가 오늘까지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슬프지만 나는 계속 노래하겠다고 인사해서 위로와 축하의 박수를 받았고요. 이 시대에 활동하는 후배 컨트리 가수들이 선배 가수들의 히트곡을 이어 부르는 공연을 펼쳐서 명예로운 자리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5월 4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약간 강한 바람이 북한 전역으로 불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강풍이 예상됩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장진의 아침 최저가 2도로 가장 낮습니다. 삼전이 3도, 해산 4도, 중강 7도입니다. 청진, 함흥, 신의주가 아침 11도에서 시작하고요. 평양이 12도, 원산 14도, 장전 16도입니다. 낮에는 초여름 더위가 나타난 곳이 있겠습니다. 선봉의 낮 최고 기온 영상 15도까지 오르겠고요. 삼지연이 21도입니다. 청진 18도, 신의주 21도, 개성 22도, 중강은 27도, 평양 27도, 장전 26도, 원산 28도, 함흥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와 서해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2m로, 그리고 먼바다는 3m까지 일겠고요. 서해 앞바다는 1에서 2m, 먼바다 2.5m까지 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대사관을 폐쇄했던 각국 정부가 속속 우크라이나 수도 크유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이달 말에 크유 복귀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제 언론 감시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2022 세계 언론 자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임란 칸 전 파키스탄 총리가 신성 모독 혐의를 받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우크라이나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를 떠났던 각국의 대사관들이 다시 복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덴마크가 2일 전쟁 발발 9주 만에 우크라이나 수도 크유에 대사관을 다시 개관했습니다. 재개관식에 참석한 에페 코포드 덴마크 외무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지난 두 달 동안 이곳에 있었던 덴마크인들과 현지 직원들을 만났다고 전했는데요. 덴마크 외무부는 코포브 장관이 그 이후 대사관에 덴마크 국기가 다시 개양되는 걸 지켜봤다고 소개했습니다. 예.
자, 또 그 이후에 대사관을 다시 연 나라가 있습니까?
네, 한국 대사관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1일 대사와 일부 직원이 대사관에 복귀했고 2일부터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고요. 헝가리도 지난 주말에 서부 도시인 르비우에서 그 이후로 대사관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페테르 시아르토 헝가리 외무장관은 2일 소셜미디어에 지난 주말에 이전 작업을 끝냈다면서 대사관은 이미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예, 미국 정부도 지금 르비우에서 외교 업무를 보고 있는 거죠?
네, 지난달 말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는데요.
네.
예, 당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교 군사 지원 계획을 밝히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했던 외교 인력들을 점진적으로 복귀시키고 르비우에서 일단 영사 업무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도 그 이후에 대사관을 다시 개관할 계획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미국 정부는 이달 말에 복귀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나 크비안,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 대리는 2일 르비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월 말까지 그 이후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돌아가도 좋다고 말하면 복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웨덴도 대사관이 4일 다시 문을 열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예. 자, 스웨덴이라면 지금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 가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나라죠.
네, 맞습니다. 북유럽의 선진국인 스웨덴은 핀란드와 함께 오랫동안 중립국의 지위를 유지해왔는데요.
네.
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 두 나라는 지금 적극적으로 나토 가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핀란드는 거의 나토 가입이 확실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핀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바로 마주하고 있고 스웨덴은 이 핀란드와 접경하고 있지만 두 나라는 그동안 나토 가입을 저울질만 해왔습니다.
자, 나토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나토 30개 회원국 전체가 승인해야 회원국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나토 관리들은 통상 새 회원국 비준에 1년 정도 걸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하지만 앞서 옌스 스톨덴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이 두 나라가 나토 지원을 결정하면 큰 환영을 받을 거라면서 빠른 절차가 진행될 걸로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 강도도 계속 높이고 있죠?
네, 유럽연합 EU는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를 포함해서 6차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U 27개 회원국 에너지 관계 장관들은 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러시아산 석유 금지 조처 그리고 가스 공급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예. 자, EU 안에서도 말이죠. 그 회원국의 사정에 따라서 뭐 서로 다르니까요. 의견을 모으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은 궁극적으로는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장에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중단하는 데는 난색을 보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헝가리나 슬로바키아 같은 나라는 러시아 석유 제재에 강한 반대를 나타냈는데요.
네.
예, 반면에 폴란드나 아일랜드 같은 나라는 이 석유뿐만 아니라 이후에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지금 러시아는 그 에너지 대금을 자국 화폐, 그러니까 루블화로만 받겠다. 이렇게 통보를 한 상태죠.
네, 맞습니다. 지난 3월 말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다음 달, 그러니까 4월부터는 러시아산 에너지 대금을 자국 화폐인 루블화로 받을 것이고 이를 지키지 않는 비우호적인 나라에 대해서는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네.
예, 하지만 일부 회원국의 에너지 기업들이 이 루블화로 대금을 지급한 걸로 드러나면서 EU 차원의 통합된 대응 조처를 내놓기 쉽지 않았습니다.
예. 러시아가 어떤 나라는 벌써 가스 공급을 중단했다면서요?
네,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인 가즈프롬이 지난달 27일에 폴란드 그리고 불가리아에 루블화 결제 대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서 이 날짜로 이들 국가의 가스 공급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네.
네, EU와 미국은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로 해서 EU의 균열을 꾀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현재 이 두 나라는 러시아산 가스 공급 중단에 따른 즉각적인 영향은 받지 않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의 올해 이 세계 언론 자유 보고서 소식입니다.
네, 3일이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인데요.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가 세계언론자유의 날에 맞춰서 2일 2022 세계언론자유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이 지수는 몇 개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까?
네, 180개국인데요. 국경없는기자회는 매년 이 각국의 언론자유 상황을 점수로 집계해서 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 측은 특히 올해는 28개 나라의 언론자유 상황이 심각하게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언론 자유가 가장 보장되지 않는 나라, 제일 자유가 없는 나라 어디입니까?
네, 북한입니다. 북한은 100점 만점에 13.92로 180개국 가운데서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북한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나라로 약 19점을 받은 에리트레아가 있고요. 이란이 약 23점을 받아서 178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금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는 러시아 몇 점이나 받았을까요?
네, 러시아는 38.8위를 받아서 155위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보다는 5계단 추락한 겁니다.
네.
네, 국경 없는 기자회는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하기 위해서 언론을 정부의 선전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언론 탄압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하위권에는 또 어떤 국가들이 있을까요?
네, 투르크메니스탄, 미얀마, 중국, 베트남, 쿠바, 이라크, 시리아 등이 170위권 밖에 있습니다. 중국은 약 25점으로 175위를 차지했는데요. 국경 없는 기자회 측은 이 홍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점수를 집계합니다.
홍콩은 그러면 언론 자유 점수가 몇 점인가요?
네, 41.64로 148위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조사 때보다 무려 68계단이나 하락해서 언론 자유가 가장 악화한 걸로 평가됐습니다. 홍콩은 지난 2020년에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이래 민주진영 언론사들이 줄줄이 폐간되고요. 친민주 성향 언론인들이 체포됐습니다.
예. 지난해 큰 변화가 있었던 그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이 두 나라의 점수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프가는 약 38점으로 156위를 차지했는데요. 탈레반 정권은 지난해 아프간을 다시 장악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반대로 강력한 언론 규제법을 제정하고 특히 여성 언론인들의 활동을 차단하면서 언론을 억압하고 있다고 국경 없는 기자회 측은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도 많은 언론인들을 체포, 구금하고 언론사를 폐쇄 조처했는데요. 미얀마는 176위로 언론 자유가 10년은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언론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된 나라, 보장하는 나라 어디일까요?
네, 노르웨이입니다. 몇 년째 계속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92.65를 받아서 180개국 가운데서 언론 자유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로 뽑혔고요. 덴마크, 스웨덴, 에스토니아, 핀란드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어디쯤 있습니까?
네, 미국은 72.74로 42위를 차지했습니다. 44위였던 지난해보다는 조금 좋아졌고요. 반면에 한국은 지난해보다 한 계단이 떨어져서 43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는 72.11이고요. 일본은 64.37로 7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지금 저는 오늘 마지막 소식은 파키스탄으로 갑니다. 파키스탄의 임란칸 전 총리가 신성모독죄로 기소될 위기에 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임란칸 전 총리가 약 150명의 파키스탄인들과 함께 신성모독 혐의를 받고 있다고 파키스탄 정부 당국자들이 이를 확인했습니다.
네, 칸 전 총리가 어떤 식으로 신성모독을 했다는 걸까요?
네, 지난주에 쉐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신임 총리와 대표단이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공식적으로 방문했는데요. 그 일정 중에 하나로 대표단이 이슬람 성지인 사우디의 메디나 이슬람 사원을 방문했을 때 파키스탄에서 온 순례자들이 이 일행에게 야유를 퍼붓은 게 문제가 됐습니다.
네.
예, 이슬람 예언자인 무함마드를 기리는 성스러운 사원에서 야유라는 불경스러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에서 간 순례자들이 칸 전 총리와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네. 대표단에게 모반자, 강도 같은 야유를 퍼부은 이들이 칸 전 총리가 이끄는 정당인 파키스탄 정의운동에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칸 전 총리는 지난 1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예언자 무함마드를 사랑하는 사람은 지지자들에게 메디나에 있는 신성한 장소에서 구호를 외치라고 요구할 생각조차 할 수 없다면서 관련 혐의를 일절 부인했습니다.
예. 이 파키스탄은 매우 철저한 이슬람 국가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또 신성을 모독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급 법원들이 사형을 선고해도 상급 법원이 번복해서 지금까지 파키스탄에서 이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도 신성 모독죄를 둘러싼 비판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논란인가요?
네, 정치, 사회, 종교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는 권력 집단 또는 종교적인 광신자들이 종교적 소수자들이나 정적을 위협하고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입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지난해 신성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외국인을 불에 태워 죽인 일이 발생해서 충격을 던진 일도 있습니다. 네, 칸 전 총리 정당 소속인 파와드 후세인 전 과학기술부 장관은 샤리프 정부가 칸 정권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 신성 모독죄를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칸 전 총리는 왜 축출됐던 겁니까?
네, 지난달 10일에 의회에서 총리 불신안이 통과되면서 실각했습니다. 파키스탄 야권연합은 칸 전 총리 정부의 경제, 외교 실패를 문제 삼아서 퇴임을 요구해왔는데요. 칸 전 총리가 거부하고 조기 총선을 시도하자 이 불신임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이 칸 전 총리의 불신임안은 전체 342석 가운데서 174표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네, 그리고 들어선 게 쉐바즈 샤리프 총리 정부네요.
네, 맞습니다. 파키스탄 의회는 불신임 투표 바로 다음 날인 11일에 신임 총리 선출 투표를 했고요. 유일한 후보였던 쉐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무슬림 연맹 나와즈파의 대표가 과반 득표로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샤리프 신임 총리는 파키스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영향력이 큰 펀잡주 총리를 세 번이나 역임했고요. 나와즈 샤리프 전 파키스탄 총리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예. 자, 실각한 칸 전 총리는 지금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까?
네, 칸 전 총리는 자신이 축출된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세력 규합에 나서고 있습니다. 5월 마지막 주에는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대규모 시가 행진을 벌이려고 준비 중인데요. 칸 전 총리는 조기 총선을 요구하면서 지지자들에게 이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연좌 농성을 벌이자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칸 전 총리는 왜 미국 정부가 그 배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네, 자신의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미국 정부가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주장입니다. 칸 전 총리는 재임 중에 친중국, 친러시아 행보를 보이면서 미국, 서방과는 거리를 둔 외교 노선을 걸었고요.
네.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네, 칸 전 총리는 현 샤리프 정부를 미국이 들여온 수입 정부라고 비하도 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칸 전 총리의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로 한 다수 의견문 초안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외압 행사와 관련한 심리 절차가 애틀랜타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서 인종 갈등으로 인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소수 인종의 총기 구매가 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로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2일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파기에 찬성하는 다수 의견문 초안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세뮤얼 레디토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문은 1차 초안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지난 2월 대법관들이 회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공식 발표되기 전에 이렇게 의견문이 공개된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자,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미국에서 낙태를 사실상 합법화한 판례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1970년대 초까지 대부분 주에서 낙태가 대부분 불법이었는데요. 1973년 대법원은 태아가 어머니의 자궁 밖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기, 그러니까 임신 23주에서 24주가 되기 전에는 임신한 여성이 어떤 이유로든 임신 상태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 소송을 제기한 여성의 가명과 검사 이름에 따서 로데 웨이드 판결로 부르고 있죠.
네, 이 낙태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이 로데 웨이드 외에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1992년 일명 미국 가족계획협회 대 케이시 판례를 통해 연방 대법원은 여성의 낙태 권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로데 웨이드 판결이 어떻게 또다시 이렇게 시험대에 오른 겁니까?
예, 임신 15주 이후에 낙태를 대부분 금지하는 미시시피주의 낙태법이 대법원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미시시피주 낙태법은 의료적으로 응급한 상황이거나 태아에게 심각한 이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임신 15주 이후에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미시시피주 산부인과 의료시설인 잭슨 여성건강센터는 이런 세법에 항의해 주 보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해당 법률이 앞서 나온 대법원의 기준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미시시피 주 정부 측이 불복하면서 연방 대법원에까지 오르게 된 겁니다.
네, 이 미시시피 주의 낙태법이 대법원에 올라가면서 그 로데 웨이드 판결이 이번에 뒤집힐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다고요.
네, 연방 대법원이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에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으로 보수 절대우위로 재편됐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에서는 진보주의자들은 낙태를 여성의 선택권으로 보고 낙태를 지지하고 있고요.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는 태아도 생명으로 보고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 낙태권을 둘러싼 진영 간의 대립은 미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갈등 요소이기도 합니다.
네. 얼리토 대법관이 다수 의견문 초안을 작성했다고 했는데 자, 어떤 이유로 로데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밝혔을까요?
예, 엘리토 대법관은 로데 웨이드 판결은 시작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다. 논리는 매우 약했고 결정은 해로운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초안에서 밝혔습니다. 엘리토 대법관은 이어 로데 웨이드는 낙태에 대한 국가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보다는 논쟁을 키우고 분열을 심화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로 케이시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낙태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시각이었습니까?
예, 얼리토 대법관은 초안에서 낙태는 엄청난 도덕적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낙태권을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헌법 조항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각 주의 시민들이 낙태를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헌법은 금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로와 케이시가 그 권한을 장악했다라며 이제 그 권한을 국민들과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 소식에서 궁금한 게요. 이 폴리티코가 어떻게 해서 이 다수 의견문 초안을 입수한 걸까요?
예, 폴리티코는 미시시피 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절차에 정통한 사람으로부터 98쪽에 달하는 초안 4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 대법원 측은 뭐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논평을 거부했는데요. 하지만 다수 의견문 초안이 나왔더라도 심리 과정에서 결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대법원은 이번 회기가 끝나는 6월 말이나 7월 초쯤에 최종 결정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직 최종 결정이 난 건 아니네요.
예, 하지만 파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자, 폴리티코 보도가 나간 이후 낙태권 옹호론자들은 대법원 앞에 몰려가 로데 웨이드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며 시위를 벌였고요. 민권단체인 미국 시민자유연맹 ACLU 측은 성명을 내고 다수 의견문에 따른 결정이 나온다면 지난 50년간 수백만 명의 여성이 누려온 기본적이고 헌법적인 권리를 박탈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대표는 근대사 에서 최악이고 가장 해로운 판결 가운데 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보수 진영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기독교 보수단체와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낙대 반대단체인 수잔 비 앤서니 리스트 회장은 성명에서 미국은 선출된 대표를 통해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보호하고 여성을 존중하는 법을 토론하고 제정할 권리가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만약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인정한 판례를 뒤집으면 이제 각 주에서 낙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낙태를 둘러싼 미국 국민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이념 성향에 따라 지난 반세기 동안 첨예하게 대립을 보여온 만큼 국민들의 생각도 나뉘는데요.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들을 좀 보면 낙태 합법화를 지지하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작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낙태를 전면 또는 거의 합법화하는 데 찬성한다는 답변은 59%였는데요. 낙태를 전면 또는 대부분 불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39%에 머물렀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남부 조지아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불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려 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2일 특별 대배심 선정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 이 특별 대배심이 꾸려지게 된 겁니까?
네, 풀턴 카운티 검찰의 페니 윌리스 검사장은 작년 초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조지아주에서 약 12,000표 차로 아깝게 패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결과에 불복해 조지아주 총무장관에게 자신의 표를 더 찾아내라고 압박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증인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자 이 특별 대배심 단계를 밟게 된 건데요. 윌리스 검사장은 수사 협조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특별 대배심이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특별 대배심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보통 대배심은 재판을 듣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특별 대배심은 단일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검사에게 권고 사안들을 내놓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검사가 일반 대배심을 통해 기소 여부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특별 대배심 임기는 1년으로 이 23명의 대배심과 3명의 후보자까지 합쳐 총 26명이 선정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특별 대배심 역할은 이름 그대로 좀 특수하다.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 풀턴 지방검찰이 수사는 진행하지만 특별 대배심들은 증인들을 신문할 수 있고요. 또 증언을 듣고 싶은 다른 증인이 있거나 보고 싶은 서류가 있다면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특별 대배심 활동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뭐 사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매우 높다 보니 법원은 2일 이 특별 대배심 선정 과정의 일부는 생방송으로 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특별 대배심 선정된 이후로는 모든 활동이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윌리스 검사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수사하고 있는 겁니까?
예, 윌리스 검사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브래드 레펜스퍼거 조지아 총무장관에게 자신이 승리하는 데 필요한 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한 전화 통화와 또 작년 1월 애틀랜타 연방 검사장의 돌연 사임, 그리고 지난 2020년 12월 주의회의 선거 청문회 발언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잘못한 바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뉴욕주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고액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 가족 기업인 트럼프 그룹의 자산 가치 조작과 금융사기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데요. 뉴욕주 법원은 지난달 25일 뉴욕주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법정 모독죄를 적용하고 자료를 낼 때까지 하루 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기에 즉각 항소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총기를 사려는, 가지려는 소수 인종이 크게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미국에서 총기는 시골 지역에 사는 백인 남성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자, 이런 고정관념의 변화를 가져온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총기 관련 집계를 보면 비백인 소수계 주민들의 총기 구매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수치를 좀 보죠.
네, 우선 전반적인 총기 구매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전미 사격 스포츠 재단이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 프로그램인 국가 신속범죄 신원조회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총기 판매상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총기 구매 현황을 발표했는데요. 자, 이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 총기를 구매한 사람은 최소한 540만 명으로 전체 총기 구매자 가운데 약 30%가 신규 구매자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 전년도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총기 구매가 더 늘어난 건가요?
아닙니다. 전해인 2020년에는 총기 구매를 구매한 사람이 840여 명으로 신규 구매 비율이 40%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2021년에는 10%포인트 정도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신규 구매가 그 전년도보다 줄기는 했는데, 그러면 전반적인 총기 구매 수치로 보면 어떨까요?
네, 대체로 지난 몇년 동안 총기 구매는 꾸준히 늘었습니다. 총기 컨설팅 업체인 소형 무기 분석과 예측의 보고서를 보면 작년 11월 총기 판매는 총 170만 건이었는데요. 1년 전보다 22%가 줄긴 했지만 지난 1998년 11월 이후 역대 세 번째로 총기 판매량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 총기 판매가 역대 가장 높았던 해는 2020년 11월로 총 210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총기 판매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또 소수계의 비중 역시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NSSF 조사에서 지난 2020년 인종별 총기 구매율은 전해인 2019년에 비해서 흑인은 58%, 중남미계는 49%, 아시아계는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총기 판매상들은 2021년에도 소수계 총기 구매 증가가 눈에 띄었다고 답했는데요. 자, 작년 2021년 총기 판매상의 44%는 흑인의 총기 구매가 늘었다고 답했고요. 중남미계 판매가 늘었다고 답한 응답은 약 40%, 아시아계는 27%, 미국 원주민 총기 판매가 늘었다는 응답은 18%에 달했습니다.
예. 이 소수계의 총기 소유가 늘어나는 이유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최근 불거진 인종 갈등과 사회 불안으로 총기를 찾는 소수 인종이 많아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총기 전문 교관인 데이먼 핀치 씨는 VOA에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과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불안감을 느꼈다며 이 총기 소유가 늘어난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특히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이유로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 범죄가 늘면서 아시아계의 총기 소유가 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 총기 소유자들을 남녀, 이 성별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예, 여성들의 총기 소유가 늘었습니다. 지난해 총기를 처음 구매한 사람들 가운데 33% 이상이 여성이었는데요. 여성뿐 아니라 성소수자들의 총기 소유도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이 성소수자를 뜻하는 LGBTQ 총기 소유자들의 모임인 핑크 피스톨의 에런 그로스만 씨는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증오범죄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최근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회가 어수선해지면서 총기가 이 소수계에 더 확산되는 그런 모양새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웨이크포리스트 대학의 데이비드 야마네 교수는 새로 총기를 구입한 사람들이 총기 다루는 법에 익숙하지 않거나 제대로 된 사용법을 모른다면 오히려 총기 오발 사고가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SSF의 조사 결과를 보면 처음 총기를 구매한 사람 가운데 사용법 교육을 문의한 사람은 47%, 실제로 총기 사용법 교육을 등록한 사람은 43%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총기 소지율이 높아지면요, 실제로 범죄율에도 영향을 주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총기 소지율이 높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드는 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자, 미국 전체 퍼진 총기는 약 4억 종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가운데 98%는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고요. 총기로 목숨을 잃는 사람도 많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지난 2020년 4만 5천여 명이 총기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또 미시간대학교 연구진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9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사상 처음으로 총기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4부 1920년대 미국
워런 하딩 대통령과 켈빈 쿨리지 대통령 시대는 놀라운 경제 성장의 시기였습니다. 1920년대에는 미국의 기업들 역시 크게 성장했고 예전에 없던 새로운 직종과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경제가 탄탄해지면서 미국인들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에도 변화가 시작됐어요. 1920년대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 특히 젊은이들의 마음에 자유와 독립에 대한 생각과 느낌, 열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시기 세계대전을 치른 젊은 군인들이 새로운 사상과 신념을 가지고 유럽에서 돌아왔죠. 다른 세상을 경험한 젊은 군인들은 이미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생각과 마음도 미국에서만 살던 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런 만큼 이들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 넓은 세상을 경험한 젊은이들은 가족이나 마을에서 지켜온 오랜 전통을 그냥 묵묵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조용히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세대는 예전처럼 쉽게 전통을 따르는 대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시도하고 변화된 삶을 원했습니다. 다른 세상을 경험한 미국의 젊은이들이 기존 관념을 깨고 전통에 도전하기 시작한 거죠.
1920년대 미국의 젊은이들은 남성, 여성 따질 것 없이 모두 다 부모와 조부모 시대의 전통에 도전했습니다. 일부 젊은 여성은 과감하게 새로운 종류의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몸매가 드러나는 짧은 옷을 입고 공개된 장소에서 술과 담배를 자유롭게 즐겼습니다.
젊은이들이 전통을 거부하고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고 도전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변화가 많은데요. 우선 옷차림을 보면 어머니와 할머니 세대가 입던 긴 드레스는 몸매를 드러내지 않고 감춘다면서 젊은 여성들이 입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리가 훤히 드러나는 얇은 드레스를 입죠. 우리 세대 눈에는 과연 저게 옷인가 싶지만 젊은 여성들에겐 짧은 머리, 짧은 치마가 그들이 누리는 멋과 자유의 상징입니다. 요즘은 젊은 여성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담배 피우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여성 가운데 많은 수가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고 미국의 담배 생산량은 1918년과 1928년 사이 10년 동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요즘 젊은 여성들은 술에 대한 고정관념도 깼습니다. 여성들이 처음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요. 여성들도 남성들처럼 밖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또 재즈 같은 인기 있는 새로운 종류의 음악을 들으면서 달라진 새로운 삶의 방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1920년대 젊은 세대는 사교춤을 좋아했습니다. 사교춤 가운데 폭스트롯과 찰스턴이 인기를 끌었고 이외에 다른 새로운 춤도 즐겼습니다. 젊은이들은 춤을 출 때 서로 멀리 떨어져서 추지 않고 서로 가까이 붙잡거나 꼭 끌어안고 춤을 췄습니다. 젊은 세대의 이런 모습은 일부 미국인들에게 사회적 가치의 혁명과도 같았습니다. 젊은이들은 부모나 조부모 세대 때는 사적인 영역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던 주제들을 공개적으로 다루며 토론했습니다.
미혼모와 동성애를 다룬 인기 있는 책과 공연이 등장하고 영화 산업의 성장으로 미혼 남녀가 밤새 파티를 벌이는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젊은이들은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또 새로운 사상가들이 형성한 성에 대한 새로운 개념에 관해서 토론도 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중요한 힘은 바로 미국 여성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의 독립성이 커지면서 미국 사회의 변화를 주도했습니다. 미국 여성들은 흑인들과 마찬가지로 투표권이 없었고 선거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920년 미국은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수정헌법 제19조를 통과시켰습니다.
남성들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싸우는 동안 많은 여성이 직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젊은 군인들이 미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여성들은 일을 계속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기계들이 집안일을 대신하면서 가사 노동 시간이 줄었습니다. 집집마다 가전제품이 보급됐고요. 사람들은 집에서 옷을 세탁하거나 음식 준비를 하거나 다른 일들을 하느라 오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교육은 1920년대 미국의 사회적 변화를 이끈 또 다른 중요한 힘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점점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있었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가 1920년에서 1930년 사이에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유용한 직업을 갖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업을 개설했습니다.
1920년대에는 대학 진학률도 크게 올라갔습니다. 미국의 여러 대학은 교사 양성 과정이나 공학과 경영학 같은 유용한 과목을 더 많이 개설했습니다.
미국에서 사회 변화를 이끈 중요한 발명품 두 가지는 자동차와 라디오였습니다. 미국인들은 자동차를 타고 쉽게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며 여행의 자유를 누렸고 각 가정에서도 라디오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하고 새로운 생각과 경험을 나눴습니다.
미국 사회를 변화시킨 가장 큰 힘은 1920년대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입니다. 1920년대 미국은 번영의 시대를 누렸습니다. 사업 분야 대부분이 발달하고 크게 성장했으며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 여유를 즐겼습니다. 이 시기 미국인들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품목인 음식과 집, 생필품을 구입하고도 돈이 남아 여유 자금이 있었습니다.
뷰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발음하기 어려운 tongue twister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the show, John.
I'm happy to be here.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다.
Wow. Was that the Korean version of a tongue twister?
Yes. I said the owner of the soy sauce factory is called Kang, and the owner of the soybean paste factory is called Chang. Do you remember any tongue twisters from childhood?
Have you heard, she sells seashells at the seashore?
한국어에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들만 모아놓은 표현으로 방금 들으신 간장 공장 공장장 같은 문장을 영어로는 tongue twister 이렇게 말을 합니다.
Tongue twisters are like word games. People try to say a sentence with many words that sound the same. The goal is saying the sentence quickly with no mistakes. People play this game to improve their language skills. It seems complicated, but with practice, you can master a tongue twister. Of course, we all have fun with it.
Do you play other games like tongue twisters?
How about the knock-knock jokes?
Let's play.
Knock-knock.
Who's there?
Nana.
Nana who?
Nana your business who's there.
낙낙 조크 들으셨는데요. 미국 어린이들의 언어 유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낙낙, 똑똑 두드리는 소리죠. 똑똑 이렇게 말을 한 거죠. Who's there? 문 밖에서 문을 똑똑 두드린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나나, 나나예요. Nana your business who's there. None of your business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냐고 물었을 때 누가 밖에 있는지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닙니다 라는 대답처럼 들리게 농담을 한 겁니다. Did you play riddles?
I forgot all the riddles, but I bet you remember.
What has to be broken before you can use it?
The government.
It's an egg.
I knew that.
계란은 깨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I'm tall when I'm young. And I'm short when I'm old. What am I?
Are you me?
A candle.
I knew that.
어렸을 때는 키가 크고 늙어서는 작아지는 것, 양초였습니다. What month of the year has 28 days?
February.
All of them.
I knew that.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달에는 28일 이상이 모두 있죠. What is always in front of you but cannot be seen?
My glasses?
No.
The rest of my life?
Finally, you are correct. It's the future.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tongue twister, 낙낙죽. 영어 수수께끼, riddles까지 다양한 언어 유희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